B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만일 또 다른 핵실험을 한다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불안정한 북한을 보고 싶어 하지도 또 주변국에서 핵무기가 개발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오랜 기간 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에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고 한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꽤 영리한 녀석이라고 묘사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전임 미국 행정부들이 북한의 군사적 야욕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아시아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이 무역 보호주의로 인한 중대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는 만일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오는 205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생산은 세계의 5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경제가 중국과 인도에 힘입어 5%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6.5%, 인도는 7.1%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아시아 경제는 외부 수요와 국제 무역이 계속 약화되면서 국내 수요에 더욱 의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역과 환율, 이민에 관한 미국의 최근 정책 전환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맞물려 세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중국의 상품 수출과 인도의 서비스 수출을 포함해 역내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군과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의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사상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건특별감찰관실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아프간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 수는 지난 2009년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16주간 탈레반 등 반군들에 의해 사망한 아프간 보안군 수는 8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터키의 대대적인 체포사태와 국가 비상사태 연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인권대표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인권 희생에 국가안보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특히 터키에서 공무원의 직무가 정지되고 경찰이 대거 체포된 것은 정당한 법 절차에 절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또 터키 언론인들이 체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언론인은 범죄자가 아니라며 터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7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살만 국왕과 회담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홍해 도시 지다에서 살만 국왕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사우디 지도부의 여성의 권리 등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중동 국가 예멘에서 벌이는 사우디의 전쟁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해 2년 이상 공습을 벌여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무상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국가 최저임금을 오늘부터 60% 인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 일부 주에 중국의 자금 등으로 건설된 신규 무상아파트 수백 채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 지지자들과 마두로 대통령 반대자들이 오늘 노동절을 맞아 경쟁적으로 가두 시위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지난주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해 현재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수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광물 가운데 일부 품목을 여전히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바다 0.5에서 2m, 서해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와 안보 수장에 이어서 정보 분야까지 주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국을 찾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비공개 속에 한국을 방문해 이병호 국정원장, 청와대 고위 관계장 등과 잇따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의 한국 방문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켜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1일 현재 서울에 머물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국내외 인사들과 비공개 회동을 잇따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30일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주관한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만찬에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와 안보 계통에 이어 정보 계통의 주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찾았고 지난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미국의 외교 국방수장에 이어 정보당국 수장까지 방한한 것은 미국과 북한이 무력 시위를 벌이며 강대 강의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미국이 상당한 경각심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연구위원은 폼페오 국장의 방한 목적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보 수집과 동맹 차원의 협력 강화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은 지난달 13일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한 나라일지도 모를 뿐더러 세계 주요 도시인 서울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규모 재래식 병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폼페오 국장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일찌감치 CIA 수장으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미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수석 졸업했고 기가변대 대위로 예편한 뒤 변호사 생활을 거쳐 캔자스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3번 당선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예, 한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던 4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1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이 우려됐던 4월이 지나갔지만 북한은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핵과 미사일 등 각종 도발을 항상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북한이 과거에도 기습적으로 핵실험 등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큰 틀에서 또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면에서 우리가 좀 경계를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덕행 대변인은 북한 매체들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해선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한 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진전된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 방법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의 지난달 2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통해 유리한 입장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공개와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수역 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에 매달리는 등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 조치도 최대의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조치는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연발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도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은 특히 칼빈슨호의 한반도 수역 진입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가 이번처럼 핵전쟁 발발의 접경에 치달아 올랐던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슨호의 한반도 수역 진입 등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군 총참모부나 외무성 차원이 아닌 대변인 담화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지적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는 결국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이런 외무성 선명을 한 거는 결국에는 북한의 그 도발 전략에 궁극적인 그 종착역은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걸 미국한테서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화의 장을 외교밖에 이제 남은 옵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에서 선명을 낸 것 같고 결국에는 외무성이랑 미국의 국무부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박사는 또 중국이 미국의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하는 상황에 북한이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정세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북중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1일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점은 제재와 압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언급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1기 4년 동안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한 진전을 보려는 것 같다며 궁극적으로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마무리하는 상황이 언젠가는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직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미한 두 나라는 이런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강력한 조치들을 빠르게 취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조기에 채택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새로운 대북제재 강화법이 오늘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원 보좌관들은 새로운 대북제재법 위반보다는 기존 법령을 행정부가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28일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의회의 시각 2017 아시아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 상원의 외교안보 보좌관들은 이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가할 법적인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충실한 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the focus for my boss is seeing what the administration can do with the tools that it has. And it has a lot of tools based on the previous.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실의 이고르 크레스틴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금 현재 가드너 의원이 집중하는 것은 행정부가 기존의 법적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보좌관은 5월 첫째 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의 내용을 살펴봤다며 상원으로 법안이 넘어오면 이를 검토하고 상원 외교위원장, 민주당 간사 등과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보좌관은 그럼에도 행정부는 이미 제정된 법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명단 지정, 북한의 불법 활동 방조자 등을 설득하는 일 등 매우 강력한 일련의 대북 제재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effort last year, and so I think there's a sense that there are a lot of authorities already out there. Congress has gone on record. The House will go on record again.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실의 제이미 플라이 외교안보 보좌관도 지난해 가드너 상원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대북 제재 법안 통과를 주도했기에 이미 대북 제재 관련 많은 법적 권한이 주어졌다는 의회의 기류가 있다며 의회가 지난해 이와 관련해 표결했고 하원이 또다시 표결하지만 행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라이 보좌관은 의회의 제재법은 행정부가 더 많은 행동을 취하라는 일종의 압박일 뿐이라며 행정부는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을 겨냥할지 얼마나 제재를 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추가하기 위해 의회가 더욱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두 보좌관은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플라이 보좌관은 북한 문제 때문에 다른 현안들에 신경을 쏟지 못할 수 있다며 아시아 정책 전체를 북한 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lso I think need to make sure that even as we try to work with China to pressure North Korea that our entire approach to the region our entire approach to Beijing
특히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국의 협력을 구할지라도 미국의 대중국 접근법의 모든 것이 북한 문제에 달려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플라이 보좌관은 북한 문제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 이후의 상황, 동맹 강화, 인권 문제 등을 아시아 관련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크리스틴 보좌관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활동, 인권과 법치주의 확산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인들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북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가 최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8%는 북한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 이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인 ISIL이 25%, 그리고 러시아가 18%로 뒤를 이었고 중국이 5%, 이란이 4%로 각각 4위와 5위였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지난 26일에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61%가 군사적 대응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8일 공개된 폭스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6%에 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선 두 여론조사에서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폭스뉴스 조사에서는 48%가 반대한다는 응답이 나왔고 CBS 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62%에 달했습니다. 한편 두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자별로 대북 대응 방식에 대한 생각도 확연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군사 대응 같은 강경한 방식을 선호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외교적 해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 측에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바라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소파 규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최근 한국의 성주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사드는 미군의 자산으로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미국 측이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에 앞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설명하며 기존 합의는 유효하고 이를 지키겠지만 재협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맥메스터 보좌관의 이런 인터뷰 내용에 대해 미한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맥메스터 보좌관이 재협상을 언급한 대목이 사드 비용에 대한 것인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국과의 부담 공유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맥메스터 보좌관의 발언이 한국에 더 큰 방위비 부담을 바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의 이야기는 당장 사드 관련해서 한국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기보다는 향후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보다 증대된 기여를 요구하는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한국의 재정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가 지난달 30일 맥메스터 보좌관과 김관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전화통화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통화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이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맥메스터 보좌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한편 한국 정치권에서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드 배치 찬반과 방위비 부담 증가 문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한층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수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광물 가운데 일부 품목을 여전히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국의 대북 결의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대목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OA가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북중 무역 통계를 검토한 결과 중국이 올해 들어 3월까지 북한산 아연과 은을 계속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산 아연과 은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광물 가운데 아연과 은 외에 구리와 니켈, 금, 티타늄, 바나듐 그리고 희토류를 북한에서 수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에 따라 황금과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그 밖의 품목은 12월 24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관청소 자료에 근거한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중국은 올 1분기에 아연 68만 달러어치와 은 12만 달러어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또 북한산 구리도 1월과 2월 모두 10만 달러어치가 중국에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과 아연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중국에 팔렸습니다. 해당 품목의 수입이 관련 당국의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제재 위반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탄을 실은 북한 화물선이 최근 중국 항구에 입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해당 화물선에 입항을 허락했다며 제재 위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교역이 제한되는 품목입니다. 북한산 석탄은 수출 상한선이 있고 철광석은 민생 목적의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대북 제재의 적용을 받는 북한산 광물의 수입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종우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 3명 가운데 2명은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통일부사나 남북하나재단은 최근 탈북민 11,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24%, 대체로 만족한다가 4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29%, 불만족이라는 응답률은 3.5%였습니다. 매우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후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또 북한에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자신이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그리고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아서의 순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이 지난주 일주일 동안의 다양한 행사를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14번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서 탈북자들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폭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서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북한 자유주간 행사 중에 탈북자들은 다양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인 24호 관리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임혜진 씨는 수용소 내에서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삶은 새벽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잠자리 들기 전까지 모든 것이 감시와 아무런 보호소 없이 일하는 것이 전부였고 삶 자체가 지옥구 자체였습니다.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은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반인도적 만행이 정치범 수용소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사실상 북한 전역이 하나의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고아원과 관련된 일을 했던 탈북자 김지영 씨는 북한 고아들의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성장 발달이 늦어지고 있다며 그런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고아원에는 7살까지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7살짜리 애들 키가 한국으로 말하면 한 2, 3살짜리 애 키 정도로 그렇게밖에 자라지 못한 애들이 대다수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은 올해도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을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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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시내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 언론인 CCTV 미국 사무소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 밖에도 음악회와 사진 전시회,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제는 말보다 행동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북한 인민은 계속 정치범 수용소와 또는 굶주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갈 겁니다.
박 대표는 탈북자들이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북한 군인들로 구성된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강력한 대북 제재 못지않게 방송과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행사를 주관한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eople ask me all the time, when will the Kim Jong-un regime collapse? And I always answer, tomorrow. We need to do all we can to make it tomorrow.
숄티 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언제 붕괴될 것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고 이에 대해 항상 내일이라고 대답하고 있다며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들은 이번 행사 기간 중에 세계 탈북자 총회를 개최하고 김정은 정권 붕괴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이곳에서 엄중하고 준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다.
탈북자들은 이 선언을 통해 김정은 정권에게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당장 중지하고 모든 반인도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세계탈북자총회를 주최한 한국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대사는 BOA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 탈북자들이 아직도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북한 정권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으로의 이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그런 이제 모든 활동에 있어서 탈북민들이 최전방에서 직접 나서서 또 그런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번에 워싱턴을 방문한 일부 탈북자들은 올해 행사 중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와 의회 청문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행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나 참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2015년부터 다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열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경북도 수해북구를 위해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 금액은 모두 426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나라는 네덜란드고 이 한국 적십자사도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2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함경북도 수해복구 사업에 지금까지 426만 달러가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가장 많은 미화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불가리아를 포함해 20개국 적십자사가 함경북도 수해복구에 동참했으며 한국 적십자사도 29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이 자금으로 보건과 식수, 위생, 재난위험 감소 사업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1월까지 회령시와 연사군, 무산군 등 홍수 피해 지역에 3,187채의 집을 새로 건설했고 12만 가구가 새로운 집으로 이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7만 700여 가구의 집을 보수했고 유치원과 보육원 57곳과 병원 13곳을 재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하지만 아직도 수해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회령시에 새 집 3천 채를 짓고 있으며 수도시설 보수 작업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산군과 연사군 회령시에 수도 공급 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돼 주민들이 깨끗하지 못한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물 정화 알약과 정수기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조선적십자회와 함께 회령시, 무산군에 수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조선적십자회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협력해 수도시설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8월 말까지 수해복구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총 7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필요한 자금의 절반 수준이라며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자세한 사정 먼저 좀 들여다보고요.
예.
일본 자위대 최대 호위함 이즈모가 처음으로 미 해군 보급함 보호 임무에 들어갔고요. 미국 뉴스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제 남은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한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요. 지난 금요일 29일 밤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예.
지역 정세 등에 관해서 두 정상의 의견을 교환했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필리핀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북한을 자제시키는 일은 중국에 맡기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물러나 있으라는 뜻을 전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예.
이 두 정상은 이밖에 마약에 맞선 필리핀의 힘겨운 싸움에 관해 이야기했고요. 또 매우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또 백악관 측이 시기를 언급하진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뭐 미국 대통령이 해외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거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을 초청한 것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강력한 마약 근절 대책을 시작하면서 이 즉결 처형된 사람이 지금까지 8,000명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물론이고요. 미국의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권침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초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를 미국이 이 용인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의 그 존 스프턴 아시아 국장이요. 어제 일자로 성명을 냈는데요.
예.
두테르테가 이 사람을 죽이는 마약과의 전쟁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트럼프는 앞으로 계속될 살인 행위들에 대한 도의적 공모자가 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었나 봅니다.
예, 두테르테 대통령을 초청하는 계획을 놓고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내부적으로 반대 뜻을 밝혔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바로 30일에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보자면 미국과 필리핀은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필리핀이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초청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해에 미국 정부가 이 마약과의 전쟁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꾸준히 지적하니까
예.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하거나 합동 군사훈련 중단 또 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반미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는 지난 10월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면서 미국은 패배했다. 우리의 외교 정책은 중국으로 방향을 확 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런 그 필리핀 정부의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의 이제 모습이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이유 이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요. 어제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초청을 북한 문제와 연계시켰습니다.
예.
아시아 지역에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 대상을 되도록 많이 확보를 해야 제대로 처리할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힌
그렇군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작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직 미국 방문 초청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요. 필리핀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떤 약속도 할 수 없다라면서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청을 수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필리핀 정부 측의 입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미군 함정 호위 임무를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최대 호위함인 19,500톤급 이지모함이요. 완전 무장 상태로 바로 오늘 태평양 해상에서 미 해군 보급함 방호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예.
일본어에서 방호라는 건요. 방어하고 호위한다라는 말인데요.
예.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으로부터 미군 방호 임무를 하달받은 이지모가 오늘 오전 가와가나현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해서 도쿄만을 나온 뒤에 오후에 이 서태평양을 항해 중인 미 해군 보급함 선단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일본 자위대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자위대는요, 말 그대로 자위, 스스로를 지키는 병력인데요. 2차 대전 전범국이었던 일본이 연합국과 합의한 그 전후 헌법에 따라서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국 영토나 설비가 공격을 받을 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도록 하는 게 바로 자위대인데요.
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 가능 국가를 추구하는 아베 신조 정부가 그 전초 작업으로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안보 관련법제, 안보법을 지난해 3월 발효시켰습니다.
예.
이즈모함의 이번 임무 수행은요, 이 안보법에 따른 집단 자위권을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집단 자위권이랑 결국 일본 자위대의 권한을 좀 이제 확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위권의 개념을 일본 밖에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집단으로 넓힌 겁니다.
예.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당한 것과 똑같이 간주해서 자위대가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 태평양 함대 보급선을 호위하면서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다고요?
네, 태평양에서 활동하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요. 자위대가 미군 보급함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곳은 북한에 가까운 일본해 동해 쪽이 아니라 태평양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예.
이 얼마만큼 임무 수행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활동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미국 소식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새 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7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하지만 정식 예산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의회에서 정식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요 어젯밤에 남은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한 1조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인데요. 올해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임시지출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임시지출안은 오는 금요일 5일 자정에 끝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제 합의는 됐으니까 이 예산안이 금요일 자정 전까지 상원도 통과하고 하원도 통과한 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이제 이게 최종 만료가 되는 거겠군요. 자, 그렇다면 합의된 예산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 가운데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빠졌지만 국방비 증액, 국경 강화 예산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국방 예산을 125억 달러 늘리고요. 불법 체류자 수용에 필요한 침대 구입비 같이 국경 강화 예산으로 15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예.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장벽을 건설하겠다.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요.
네.
또 이 문제 때문에 예산안 그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쟁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군요.
네. 이 민주당이요, 장벽 건설 예산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예.
이 때문에 연방정부가 폐쇄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뒤로 물러선 겁니다.
네.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9월에 가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밖에 어떤 내용들이 또 포함됐습니까?
국립의료원 지원 예산을 20억 달러 늘리고요. 또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퇴치 지원금, 또 대학생 여름 학기를 위한 펠 그랜드,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예.
사실 백악관은 이런 의료 연구 지원금과 지역사회 개발 지원금을 삭감하길 바랬는데요.
예.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또 빈곤층 여성에게 피임과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 역시 그대로 포함이 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 의회를 보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이제 모두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이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백악관에서 원하는 그 예산안들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봅니다.
예, 상원에서는요 민주당의 도움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힘듭니다.
예.
상원에서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붙이려면은요 이 토론 종결 투표라는 것을 거쳐야 하는데요.
예.
이를 통과하는데 한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상원 의석 비율이 52대 48로 60표에는 모자라는 상황인
그렇군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과의 협상을 거쳐야지만 예산안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의회의 구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합의는 이루었는데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각 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민주당은요 대체로 그 뜻이 받아들여졌다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연방정부 폐쇄 위협을 막는 미국인들을 위해 좋은 합의라라고 말을 했고요.
예.
한편 백악관 예산관리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안보 분야 예산을 지원한다면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연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26도로 포근합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m, 서해 바다는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6도, 신유주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26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5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8도, 희천은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도 오늘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5도, 용현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6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7도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7도까지 오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역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4도, 풍산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22도, 청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운기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0도로 오랜만에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벗어났습니다.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2살까지 살다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또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리에서 제가 그 탈북을 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중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만강 넘었고
피를 100g 뽑으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쌀을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대륙의 사막을 지나 악어의 강을 건너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국의 서울.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혼이 자유로 찾았구나.
처음에 뭐 올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먼 길을 돌아돌아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이거 신기한 일은 아니겠죠? 또 북한에서 살았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게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용의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었다.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만일 또 다른 핵실험을 한다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불안정한 북한을 보고 싶어 하지도 또 주변국에서 핵무기가 개발되는 것을 역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오랜 기간 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에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고 한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꽤 영리한 녀석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전임 미국 행정부들이 북한의 군사적 야욕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아시아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이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중대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만일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는 205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생산은 세계의 5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아시아 경제는 외부 수요와 국제 무역이 계속 약화되면서 각국별 수요에 더욱 의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역과 환율, 이민에 관한 미국의 최근 정책 전환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맞물려 세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중국의 상품 수출과 인도의 서비스 수출을 포함해 역내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군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사상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건특별감찰관실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아프간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 수는 지난 2009년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1006주간 탈레반 등 반군들에 의해 사망한 아프간 보안군 수는 8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터키의 대대적인 체포 사태와 국가 비상 사태 연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인권 대표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인권 희생에 국가 안보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국제 조약들이 채택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특히 터키에서 공무원의 직무가 정지되고 경찰이 대거 체포된 것은 정당한 법 절차에 절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7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살만 국왕과 회담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홍해 도시 지다에서 살만 국왕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사우디 지도부의 여성의 권리 등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중동 국가 예멘에서 벌이는 사우디의 전쟁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해 2년 이상 공습을 벌여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무상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국가 최저임금을 오늘부터 60% 인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주들의 중국의 자금 등으로 건설된 신규 무상아파트 수백 채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 지지자들과 마두로 대통령 반대자들이 오늘 노동절을 맞아 경쟁적으로 가두 시위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e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